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을 자살한 것과 관련해 솔레이마니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가짜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에 의한 미래 공격이 임박했던 것인지 아닌지 또 나의 팀이 의견을 일치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살 결정은 자신의 팀이 동의한 것이라며 솔레이마니의 끔찍한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임박한 위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솔레이마니 사살 이후로 이라크와 영내 미 외교관들 그리고 미군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사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임박한 공격에 맞서 행동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 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계속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합의에 환율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문신 미 재무장관은 이 협정이 미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더 큰 경제 성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한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확대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일부 대북 제재 면제나 예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국제사회도 제재 해제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양측이 상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타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하고 싶다. 어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반복해 말했듯이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징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일본의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며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의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훈련생 21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사우디 출신 훈련생을 모두 송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훈련생 중 17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반미주의나 이슬람 극단주의인 지하디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중 15명은 아동 포르노물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서 사우디 출신 훈련생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테러 행위라며 사우디 정부가 우리의 대테러 작전 조사에 완전한 지원을 해주었고 사우디 출신 훈련생들에게도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14일 이란 사법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몇몇 개인이 체포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 명이 체포됐는지 또 체포된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주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책임은 한 사람 이상에 있다며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위한 특별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난해 지구는 기후변화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 바다의 기온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해보다 가장 따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과 수심 2000m 사이에서 제일 따뜻했다고 하는데요. 학술 연구지 대기과학의 발전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관측 이래 지난 10년 동안 세계 해양 온도가 가장 따뜻했고 그 가운데서도 지난 5년 동안 온도가 특히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바닷속의 정보를 수집하는 무인 측정 장비와 수온 측정계를 이용해 바닷물 온도를 수집했는데요. 2019년 해양 온도는 1981년에서 2010년 평균보다 섭씨 0.07도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 지난 25년 동안 사람들이 바다에 퍼부은 열 에너지는 약 36억 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폭발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의 산호초와 해조류 숲을 멸망시켜서 수많은 물고기와 갑각류, 기타 종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해왔죠. 전 세계 11개 기관에서 온 14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이 연구팀은 사람들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가 축적돼 해양 온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구 온난화 속도는 1955년에서 1986년 사이보다 4배 반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기후변화를 되돌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9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10도, 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나한테 냉정하게 구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아줘. 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줄래? 토니 베이실의 미키,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있는 우크라이나 회사를 해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 겁니까?
네,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9월 초에 달러당 7.18 위안에서 현재 6.93 위안까지 올라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절하를 삼가고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계속 감시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중국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한국하고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위스도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 분쟁을 벌일 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8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1994년 이후에 25년 만이었는데요. 당시에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개입해 통화가치를 내려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당시에 이유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국제무역시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미국은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 즉 이 환율 보고서를 내고 환율 조작국이나 관찰 대상국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 보고서 발표를 미뤄오다가 잊어서야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곧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15일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류호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3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서 지난달 13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또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이 담긴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을 워싱턴에서 갖는 겁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국 해제가 무역 1단계 합의와 발맞춰서 이뤄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중 합의에는 이 환율과 관련된 조항도 들어갔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 무역 합의를 앞두고 중요한 선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 등 몇몇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1단계 합의에 중국이 2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총 4가지 부분에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공산품이 750억 달러, 에너지 분야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가 350억에서 400억 달러 어치를 중국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미국 측 협상팀을 이끌고 있죠.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1단계 합의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13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1단계 합의가 정말 좋은 합의라고 말하면서 15일에 이 서명식에 앞서서 이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합의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상품 교육 문제는 비교적 다루기가 쉽지만 지식재산권이나 이 금융시장 개방 같은 것들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쟁점들은 2차나 3차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언론이죠. 글로벌 타임스는 류허 부총리가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가 무역을 촉진하고 다시 한번 공평한 시장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란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와 관련해서 이란 사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네, 지난 8일 탑승자 176명 전원의 목숨을 앗아간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이란 사법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골람 호세인 이스마일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된 끝에 몇몇 사람이 체포됐다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체포된 겁니까?
네, 성명이 정확히 몇 명이 잡혔고 또 잡힌 사람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같은 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을 조사할 특별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서 이번 일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 판사들 또 전문가 수십 명으로 구성된 특별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사건 책임자 문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고통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라고 밝히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책임자가 몇 명이든 모두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처음에는 여객기 격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처음에는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죠. 11일 혁명수비대가 실수로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여객기가 격추됐다고 시인한 바 있었습니다.
뒤늦은 사실 규명에 이란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네, 이 국제사회는 이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실 이란 국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13일에 이 수도 테헤란 등 일부 지역 대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합의 당사국들이 행동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일명 이 이란 핵 합의 참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14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 성명은 이란이 계속해서 주요 핵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란이 6개 나라와 맺은 이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네. 성명은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합의를 이미 탈퇴한 나라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8년에 탈퇴했죠. 네.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자 이란 역시 반발해서 핵 합의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 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 군사령관이 미국 공습으로 사망하자 핵 합의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란이 핵개발 조처를 할 때마다 당사국들이 우려는 나타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게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첫 조처입니다. 하지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이들 세 나라가 사장 위기에 처한 핵합의를 살릴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에 핵합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면서 유럽 측이 핵합의에서 약속했던 제재 완화를 실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를 해킹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GRU 해커들과 러시아 정부 지원을 받는 펜시베어라는 해킹 조직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브리스마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이버 보안 업체 에어리어 원 시큐리티가 13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지난해 말 러시아 해커들이 피싱 이메일 수법으로 브리스마 직원들 정보를 훔쳐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싱 이메일 수법이 뭔가요?
이게 개인정보하고 낚시라는 이 두 영어 단어를 합성한 건데요. 네. 사람들 개인정보를 낚시하듯이 낚아서 악용하는 일종의 인터넷 사기 수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업무용 이메일 등으로 착각하게끔 이메일을 보내서 가짜 웹사이트를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그런 행위죠.
해커들이 그럼 직원들의 이메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정보를 훔쳐간 겁니까?
네, 에어리어 원 측은 브리스마 회사나 직원들의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또 공격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해커들 공격받은 브리스마가 바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논란을 촉발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브리스마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기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비리 혐의가 있습니까?
아직 뭐 사실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국내 정치에서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외국 정부를 끌어들였다는 이 권력 남용 혐의가 적용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 전이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조직이 민주당하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 진영의 전산망을 해킹했고요. 그 내용을 온라인에 유출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러시아 해킹단체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한 곳만 해킹한 겁니까?
다른 곳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관련 뉴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신문은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방송 영화 제작사인 크바르탈 95 스튜디오도 역시 피싱 이메일 수법으로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크바르탈 95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에 직접 세운 회사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지난 6월에 이 제작사를 이끌던 이반 마카노프 씨를 정보기관 수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7차 TV 토론회가 14일 열립니다. 후보 경쟁 상황 짚어보고요. 지난달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테러 행위로 미 당국이 규정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현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인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이 열리는군요.
네, 14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 있는 드레이크 대학교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7차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예비선거 투표에 이 돌입하기 전 마지막 토론이어서 시점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오와는 첫 경선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현지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이 참가자들 모두 토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차 토론회는 누가 나옵니까?
네, 민주당 경선 4강으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모두 나오고요. 여기에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자산가 출신 톰 스타이어 예비 후보까지 모두 6명입니다.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가 6명만 남은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12명이 남았는데요.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DNC가 정한 지지율 기준, 그리고 기부자 모집 현황,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보가 6명입니다. 지난달 6차 토론에 참가했던 사업가 출신 앤드류 양 예비 후보는 이번에 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토론 참가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번 토론 참가자 6명이 모두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차 토론에서도 유색인종은 타이완계 미국인 앤드류 양 예비 후보밖에 없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유색인종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계 주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소수계 주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탈했나요?
네, 흑인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13일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경선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요. 이에 앞서서 이달 초 유일한 중남미계 예비 후보였던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여성이자 흑인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자금 압박 등을 이유로 후보 도전 의사를 접었습니다.
14일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될까요?
네,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관련 사안이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란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 현안 대책도 예비 후보들 간의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전국민 건강보험, 또 총기 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도 토론 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예비 후보들끼리 대화 도중에 이 문제가 있는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끼리 대화에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나요?
네, 여성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인데요.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성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지난 2018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워런 의원 측이 13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경선 주자 간의 지나친 발언을 삼가하자는 약속을 깬 것이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놓고 14일 토론에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당국이 테러로 규정했군요.
네, 지난달 6일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 있는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윌리엄 파 법무장관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Killed three U.S. sailors and severely wounded eight other Americans. He was killed during the attack. This was an act of terror.
네, 범인이 사건 당시 미 해군 장병 3명을 살해하고 다른 미국인 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얘긴데요. 이 일은 테러 행위였다고 바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위생이었습니다. 사우디 왕립 공군 소속 무함마드 사이드 알 샴나니 소위로 앞서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바 장관은 샴나니 소위가 지하드 사상,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주의에 심취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샴나니 소위는 총격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진압 병력에 사살됐습니다.
극단주의에 빠진 위탁 교육생이 미국에 와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샴나니 소위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을 통해서 9.11 테러 관련 자료나 반미 게시물들을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건 직후 미 당국은 모든 외국인 위탁 군사 교육생의 교육 훈련을 제한했고요. 특히 샴나니 소위의 동료인 사우디 출신 교육생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동료 사우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이 사우디 출신 교육생 21명을 퇴교 조치하고 13일 항공편으로 출국시켰습니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이슬람 성전주의와 반미 선전물을 담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계정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바 장관이 설명했고요. 15명은
이번 일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 장관은 13일 사우디에 대해서 중요한 군사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건 수사에도 사우디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탁 교육을 비롯한 군사 협력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장관 회견에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이 손전화를 만드는 애플사를 상대로 해서 사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바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범인이 애플의 아이폰 두 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서 안에 담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애플은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바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애플의 입장은 어떤가요?
애플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13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총격 사건 직후 애플은 연방수사국, FBI 등 관계 당국에 끊임없이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 기가바이트의 자료는 달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설명했는데요. 애플 측은 매번 우리가 가진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응답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 장관의 요구는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플이 뭐라고 했나요?
네, 그 부분은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잠금 장치를 피해갈 뒷문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애플 측 성명인데요. 수사기관을 비롯한 좋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의 안보와 고객들의 자료 보안을 위협하는 자들도 뒷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과 애플 측이 대립하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아이폰 잠금 장치 해제를 놓고 이 사법당국과 애플이 대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때마다 사법 절차 진행상의 이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과 또 정부 당국이 개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팽팽한 여론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힌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13일 눈길을 끄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이날 내린 판결입니다. 이 사브로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월경자 가족 분리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부여된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잡힌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때 내세웠던 이른바 무관용 정책에 따른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사람들은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이 바로 무관용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잡힌 가족 가운데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 같이 온 성인과 아이를 분리했던 겁니다.
이 조처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연방법원 명령으로 중단됐죠.
맞습니다. 바로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의 이 사브로 판사가 지난해 여름에 이 조처를 중단시켰죠.
그럼 그 이후로 가족 분리가 전면 중단이 됐겠군요.
아닙니다. 이 아이와 함께 온 어른이 진짜 부모가 아닌 경우 또 부모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 등에는 아이를 같이 잡힌 성인과 계속 분리했습니다. 이에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가 지난해 여름에 소송을 냈는데요. ACLU는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계속 불법 월경자 가족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면서 이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브로 판사가 이런 ACLU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ACLU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사브로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자신이 2018년 6월에 내렸던 명령을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애초 ACLU 측은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사소한 이유에도 이를 근거로 해서 아이와 부모를 분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브로 판사는 연방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에 무관용 원칙 적용이 중단된 이후에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연방정부 설명으로는 약 1,100명가량 됩니다. 사브로 판사는 지난 2018년 6월에 무관용 원칙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약 2,800명을 부모와 재결합시키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확인해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확한 자료가 부족해서 아이들 부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추방당한 부모도 있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가 하면 헤어진 아이들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권단체들 쪽에서 정부가 아이와 어른의 유전자 이 DNA 검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CLU가 이번 소송에서 이 방안을 요구했는데 사버러 판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ACLU가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진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분리해야 할 때 이 관련 당국이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사버러 판사는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DNA 검사에 소극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버러 판사의 명령으로 DNA 검사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경에 잡혔다가 분리됐던 아이들이 부모와 합류하지 못할 경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수용소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통 풀려납니다. 2017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 풀려난 아이들 가운데 49%는 부모에게 돌아갔고요. 41%는 친척에게,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토킹헤즈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아내와 좋은 집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생에 한 번은 물이 지하로 흘러가요. Once in a lifetime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남부대표와 평화회담을 계획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남부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평화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1865년 3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지 말고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때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여전히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5만 명도 채 못되게 줄었습니다. 남북은 병사들은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병사들은 리치몬드에서 피터스버그에 이르는 6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켜야 했지만 사실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리치몬드에서 피터스버그까지 6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키기 힘든 건 물론이고 전투에 투입될 병력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리치몬드와 피터스버그 이 두 도시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은 두 도시를 포기하고 남부로 퇴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내려가서 조 존스턴 장군과 합류하겠습니다. 두 부대가 힘을 합쳐 남부 땅에서 북부군을 몰아내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맞붙어 결전을 벌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퇴각하겠다고 한 로버트 리 장군의 계획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 장군의 계획대로 남부군이 행동에 나서려면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북부군이 곳곳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리치먼드와 피터스버그 사이를 돌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전선 가까이에 병력 1만 1,000명을 배치하고요. 북부군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북부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심한 폭우가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들판이 불어난 물로 넘쳐났고 북부군은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부군은 날씨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부의 병력은 남부군에 비해 5배가 넘었습니다. 남부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북부군을 저지할 수 없었고요. 결국 퇴각했습니다. 남부군은 서둘러 도망쳤지만 북부군의 추격을 받고 반 정도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모든 전선에 대해 즉각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부군과 남부군 모두 상대편 전선을 향해 무섭게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전선의 한쪽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전선도 잠잠해졌습니다. 대포들의 섬광도 뜸해졌습니다. 드디어 전선 전체가 잠잠해졌습니다. 남부군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로버트 리 장군의 전선을 돌파하려고 애썼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군대는 리치몬드를 점령하기 위해 내려갔고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남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부의 정부는 로버트 리 장군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포로로 잡힐 운명에 처했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리치먼드에서 가지들을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탄약과 포탄들을 처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번져나갔고요. 건물들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북부군은 리치먼드로 신속히 진입했습니다. 한때 남부군의 자랑스러운 수도였던 리치먼드 하늘에 연방의 성조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애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리치먼드를 방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의회를 방문하고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살았던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고마우신 대통령님.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검은 피부를 가진 제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의 퇴각군에 대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작전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전보와 전령을 통해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북부군은 퇴각하는 남부군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남부군은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사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길에서 이탈하는 병사도 있었고요. 행군을 계속하면서도 소총과 장비들을 버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영양실조, 부족한 영양 섭취 혹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은 이를 뜻하는 단어 malnutrition, malnourished 배워보며 복합형 표현인 mal의 다른 쓰임새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Patients are malnourished.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alnutrition, malnourishment. Nutrition 하면 영양 혹은 영양 섭취. Nourishment 하면 영양분 혹은 영양가 있는 음식물. 그래서 mal 하면 combining form, 즉 복합형의 표현으로 나쁜 혹은 불완전한을 뜻하는데요. Malpractice 하면 위법 행위, 의사의 의료 과실. Malodorous, odorous 하면 냄새가 나는. 그래서 malodorous 하면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란 뜻이 되고요. Malformed, formed 하면 형성된. 그래서 malformed 하면 불완전하게 형성된, 다시 말해 기형에 흉하게 일그러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lnutrition, malnourishment는 부족한 영양 섭취 상태, 즉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영양실조. 예문 다시 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량 접근이 양호하지만, but one in three patients, 3명 중 1명의 환자는 in home health care, 가정건강 관리를 받는, are malnourished,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일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and undertreated,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오늘의 표현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합형 표현, mal의 쓰임새 한번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니오의 So Sick, 사랑 노래가 너무 지겨워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song reminds me of what you
Voice of Americ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